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름에는 우리 시편을 좀 살펴보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철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가을을 맞이하면은 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번에 봤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저들이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들이 시편 첫 번째 부분인데요. 원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좀 더 저희 살펴보는 그런 준비를 하다가 이게 시편인데 우리가 과연 시편에 대한 이해가 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오버뷰라고 할까요? 시편. 자칫하면 우리가 무슨 저 신학교 뭐 그런 클래스처럼 느껴지기가 쉬워서 항상 저는 조심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준비하던 설교가 무슨 강의식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이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들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다음 주일 아버지 날이죠. 다음 주일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그 말씀이 시편의 1편.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지만 특히나 우리 아버지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매우 적용력이 높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시편의 전체 어떤 개괄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생각하실 때요,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생각은 어떤 신학적인 아주 매우 논리적이나 교리적인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면밀함을 원하시지만 감정이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정확하게 생각이 명료해야지 감정은 거의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감정이 매우 많이 상하고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픈 마음, 이 상한 감정을 아실까? 과연 아신다고 해도 돌보실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실 때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감정을 정말 어루만져 주실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더 느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잘 아시죠? 예, 예배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이름을 들려주심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이 치유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죠. 바로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기 이제 그 라파라는 그 히브리어가 치료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광해를 가다가 마실 물이 없게 된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마라의 쓴 물을 만납니다. 괴로워하죠. 근데 그때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해요. 근데 불평을 찬송으로 바꿔주십니다. 물론 불평을 하나님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겪는 두려움이 있고 절박함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그 고통 중에 나오는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그, 예, 그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잘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셨을 때 고통 중에 절규하듯이 외치셨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22편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어요. 그 메시아의 이 죽으심에 대한 예언 성취죠. 물론 하지만 동시에 이 아들의 상한 감정을 아버지께 고하는, 아들이 자신의 아픔을 아버지에게 외치는 모습이셨습니다. 그 아들의 고통을 아시고 받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렇게 아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의 짐과 고생을 고백하고 치유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은 이렇듯 우리의 이 영적인 치유에 대한 그 기록인데요. 이 시편의 전체 좀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은, 시편은 아시는 것처럼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시는 시 1장 몇 절 이렇게 하지 않죠. 1편 몇 절 이렇게 나와요. 다른 성경은 다 장절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만큼은 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한 편 한 편이 아주 함축된 시의 그런 내용이고, 사문으로 풀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농축된 그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편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1편, 2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어딘지 아세요? 저기 적어놨지만 117편이에요. 몇 구절 될까요? 두 구절이에요. 딱 두 구절 한번 펴실까요? 시편의 117편. 오늘은 좀 성경을 여기저기 시편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예, 딱 두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긴장이 바로 그 바로 후에 이어지는데 시편 119편이에요. 그거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면은 오오 그러실 거예요.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로 봐도 가장 긴 장이 시편의 119편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시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인간 저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시편의 저자 그러면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있죠.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 그런 내용이 많죠.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어요. 여섯 명이 더 있습니다. 저기다 적어놨듯이 다윗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 한 두 편 정도가 있고, 아삽 같은 경우에도 이 아삽의 시편이 있고요. 솔로몬도 있습니다. 아삽에는 뭐 10편 정도, 솔로몬은 한두 편, 그 다음에 고라자손 같은 경우에 또 한 10편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에스라, 요즘에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동시대에 있었던 그 에스라 같은 경우에 에스라의 자손, 학자 에스라의 자손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헤만과 에단이라는 인물도 각기 시편에 그 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의 시편이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절반에 가깝게 73편이 다 다윗의 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편을 보면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으니까 와, 한 편이 참 이 시편이 참 긴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편이요. 한 권이 아닙니다. 시편은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총 다섯 권이 합본이 되어 있는 게 시편이에요. 제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렇게 합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왜 다섯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각 권, 1권, 2권, 3권, 4권, 5권 각 권의 끝에는 매우 공통적인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뭐 항상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멘 두 번 강조해가지고 아멘,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 맞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다른 각 권에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제 1권, 2권, 3권은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4권, 5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요. 즉 아멘도 그렇고 할렐루야도 그렇고 어느 한 분을 향한 찬양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 고백이에요.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치유받고 그 다음에는 찬양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전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자꾸만 보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에 비춰보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더욱더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나의 치유자, 나의 상한 감정을 고쳐주시는 치유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아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어떻게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믿음의 선배는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치유받고 자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바로 시편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을 향해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로 맺는 시편이 이 다섯 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섯 권으로 나뉘는 그런 이유, 나뉘어진 이유에 대해서 유대 미드라시 트레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 랍비들의 이 성경 연구 트레디션 전통이거든요. 그런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각각 시편이 각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각각 모세 오경의 주제와 매치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맨 앞에 성경에. 근데 그 이 시편의 각 권, 제 1권은 창세기, 제 2권은 뭘까요? 제 2권은 출애굽기와 매치가 돼요. 제 3권은 레위기, 제 4권은 민수기, 제 5권은 신명기. 이렇듯 그 주제가 연결이 되어서 각 권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시편은요 어떤 한 짧은 시대에 다 집필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은 자그만치 천여 년을 두고 모여지게 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편에 우리 1편서부터 보지만 시편의 어떤 그런 그 이 연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면요 시편의 맨 처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시편 1편이 아니에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즉 출애굽 그때 그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찬양하는 기도 내용이 있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죠. 미리암의 그런 찬양도 있고 모세 찬양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모세 기도가 있어요. 모세 기도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포로기로 갔다가 돌아온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또한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서부터 포로기 후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시간대를 보면은요 천여 년이에요. 오랜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 기도, 찬양, 예, 그것이 바로 시편에 놓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와 같은 내용들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주제에 따라서 정리가 되도록 되었는데 그게 제1권, 2권, 3권, 4권, 5권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럼 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본을 했을까? 학자 에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외세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말씀을 배제하고 다른 어떤 감정으로 빠지게 만들거나 하잖아요. 감정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감정이 우상이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이제 다섯 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정리를 아무래도 이렇게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1권, 제1권은요, 시편 1편서부터 41편까지예요. 우리 시편을 보실 때 한번 보세요. 제1편을 우리가 지금 1권, 1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1권, 그죠? 써져 있고 거기. 그 다음에 시편 1부터 41,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첫 번째. 제1권이에요. 제2권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42편부터겠죠? 한번 42편을 펴보세요. 예, 42편. 42편 펴니까 거기에 또 제2권 이렇게 써져 있죠? 예, 그리고 괄호에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이에요. 제2권. 예. 그 다음에는요, 3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70? 예, 3편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73편을 보시면, 거기 또 이렇게 세 번째, 예, 합본이 시작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3권 시편의 73편부터 89권까지예요, 여기. 자, 그러면은 4권은 당연히 90권서부터 시작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시편의 90편은 누구의 기도라고 했나요? 모세의 기도예요. 그게 사실은 4권의 시작입니다. 예, 4권의 시작. 그래서 제4권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제5권은 107편부터 끝까지 150편. 이렇게 다섯 권이 합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권은 창세기와 그 주제가 매치가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 주의 창조, 그리고 창조를 향한 마음의 깊은 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의 내용이죠. 그러나 분명 금방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등을 지고 멀어져 가죠. 아담과 이브의 그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깊이 실험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그런 고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노아의 시대 때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편의 1권의 1편부터 41편은 바로 그와 같은 창세기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시면 시편 1편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지어진 시편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주제의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뭔가, 그게 바로 시편 1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가장 온전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함을, 악한 자를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진 사람의 모습이 악한 자예요. 무슨 범죄하고 그래서 악한 것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등지고 멀어진 그와 같은 상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지혜가 없는 자, 복이 없는 자예요. 거기서부터 이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의 본질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2편에 보면은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사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바로 시편 2편이죠. 그래서 시편 2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너뜨리고 우리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무너진 사람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갈구하고 회복되길 소원하는 그 고백들이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1권이에요. 창세기와의 매치입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매치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워지는 관계를 배워가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새롭게 배워가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고백과 회복의 진행, 그게 2권의 주제예요. 새롭게 배워가는 관계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42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45편의 말씀을 한번 보죠. 45편 이제 2권이 시작된 그 초기에 그 내용이죠. 45편 그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 시편에 여기 45편 설명은 지휘자를 따라 서사님이 맞추어 부르는 고라 자손의 노래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노래. 네. 사랑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사랑 어떤 관계 누구와의 사랑인가 보면 1절에 보면 마음이 흥겨워서 울프니 노래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선서가 뛰어난 서기관의 부부가 같다네. 참 아름답죠. 그런데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라고 해요. 왕과의 관계. 왕과의 관계.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그러니까는 이게 그 왕, 사람인 그 왕, 왕을 칭송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가 6절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그렇게 왕을 칭송하다가 6절은 누구를 칭송해요?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하나님 보좌는 영원 무궁합니다. 관계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그 사랑을 알수록 주님을 또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된 그 기쁨이 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2편의 주제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죠. 예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세상의 노예로 살고 세상 임금의 유혹 속에서 무너져가지고 언제나 그렇게 무릎 꿇고 살았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나오는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 기쁨이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이 2권의 내용이에요. 2권의 주제입니다. 이 3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73편부터 89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레위기와 연결됩니다. 레위기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성소의 예배죠. 예배자입니다. 헌신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어떻게 바치는 것인가. 그와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세워져 있는 예배자. 예배자가 바로 이 3권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3권의 이 시편들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경험하는지,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마음에 깊이 감춰져 있었던 번민의 문제, 또한 이 죄의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제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 73편, 이 3권이 시작되는 73편 같은 경우 보면은요, 내가 참으로 내 마음이 우둔한 짐승과 같았다는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너무도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모든 생각이 얼마나 짐승같이 우둔한 것인지. 악한 자들은 순간에 몰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는 영영 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13편이. 그게 레위기의 고백입니다. 한번 그리고 보시면 74편에 한번 말씀을 84편을 펴보시죠. 84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 84편에서 고백을 해요. 예배 기쁨, 그렇게 나오죠. 그래 84편에 그냥 막 여기 산지에서 편집된 게 아니고요, 산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집중되는 주제 속에 이 예배자, 레위기의 그 예배자의 그 기쁨, 예배에 드리는 기쁨을 이제 84편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주님의 궁전들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소에 설 때, 내가 온전하게 예배자로 설 때 뭐가 바뀌냐면 내 마음도 내 몸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변화가 온다 그러죠? 어떤 변화입니까? 내 마음도 내 몸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그런 은혜입니다. 그 레위기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 보면은 뭐 끔찍하잖아요. 뭐 이렇게 자르고 뭐 피를 다 빼고 뭐 피를 바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근데 시편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경험하는 그 기쁨, 회복의 기쁨, 그와 같은 것들을 이 3권에서 쭉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이제 4권인데 90편서부터 106편 이 민수기죠. 민수기. Numbers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말이 Wilderness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황이죠. 민수기 자체가 방황의 기록이에요. 사람은 방황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방황이라는 것이죠. 방황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민수기의 기록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떨어지죠. 하늘에서 바위가 깨지고 물이 터져 오르죠. 그리고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자들이 노뱀을 보니까 살아나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인데, 바로 이 시편의 4편의 이거 내용들이 그렇듯 함께 연결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권인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예요. 네, 신명기. 그럼 아주 New Law죠, New Law. 예, 신명기라는 뜻이 그렇죠. 두 가지 로인데 처음의 로에 더욱더 하나가 온전하게 된 그런 법이다. 즉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자원, 새로운 치유, 예, 새로운 경험의 삶. 그와 같이 새로운 경험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이 최종 부분인 이 5권은요, 찬송과 감사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뒤에 부분 보시면 그러죠. 이거 뭐 시편 내용 뒤에 보면 무조건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내용만 계속되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 치유를 경험하는 교회는 오직 한 가지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뭘까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다르겠죠, 그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할렐루야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렇듯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이 시편을 꺼리는 이유를 말할 때 시편을 보면은 종교도 있지만 끔찍한 내용도 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혹시 시편을 읽으시면서 끔찍한 내용들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좋지만은 않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어떤 내용은 원수를 요절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도 듣지 마시고요, 그 자손들이 다 몰락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편 따라서 기도하다가 주님 원수를 요절내 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은혜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시편으로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내용 중에 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이의 머리를 바위에다 메어치 거기에 복이 있다고? 와, 이건 무서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말씀 보셨죠?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7편의 말씀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하는 제5편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시편 137편 137편을 보면 복수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포로기 때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가 울면서 시온을 생각하며 강변에 벗어내며 가지에 수금을 걸어두고 우리가 울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는 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뭐 그냥 한이 맺혀도 끔찍하게 맺혔구나.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깎아먹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각권 주제를 생각을 해봤지만 그 각권은 동시에 역사 속의 사건들이 배경이 된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런 시편의 그 내용도 있잖아요. 또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붙질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그런 일을 배경으로 적은 시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다윗을 해치려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당장 요절내시고 칼로 베어버리시는 그런 문자적인 이해로 전체 시편 내용을 다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진짜 원수는 사람일까요? 우리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진짜 원수에 대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교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항상 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우리의 그 적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누구죠? 싸워야 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세계의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그냥 통치자도 사람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 각 통치하는 그 영역을 통치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그런 영이 있고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이 어둠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영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영들이 바로 원수예요. 그런 원수를 요절해야 되겠죠. 하나님, 원수를 사랑을 했으니까는 영적인 저 어둠의 영들도 대충 해주세요.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사단이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그 적이 요절되든 우리가 요절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력이야말로 우리의 원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우리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반드시 요절내야만 하는 대상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시편에 할렐루야 아멘하는 이 제5권의 내용 중에 하나인 시편 137편 9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절, 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저 끔찍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8절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도성의 한 일이 뭐죠? 지금도 바벨론은 음녀죠.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인 음녀, 바벨론 그 할롯 영적인 음녀, 그 영적인 음녀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금 노예로 삼고 이 세상을 어두운 세계 가운데 계속 지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죠. 음녀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들의 존재를 바위에다 메어친다 하는 것은 뭐죠? 완전히 싸워 승리하게 하는 일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시편 말씀은 이렇듯이요, 우리를 깊이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감정의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에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 세계가 총망라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이 나 같은 감정도 있을까? 시편을 보십시오. 거기에 깊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일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은 영혼의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은 그래서 저 다음 주일에 보게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 내가 나도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나의 감정의 문제, 이 상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쳐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뭐 150편까지 있어서 우리가 여름철 뭐 주일 몇 번 안 되는 그런 주일에 다 볼 수도 없어요. 매일같이 본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또 다른 여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편의 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시고 같이 그 1편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 1편 가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몸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은혜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